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구역 예배들 많이 들으셨나요? 좀 그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어떤 풍조가 있었냐면 예수님보다 율법이 더 우월하다.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 믿는다고 되냐. 이런 풍조가 있었고요. 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가 더 우월한 존재라. 그리고 모세도 선지자들도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는 그런 어떤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도 그랬지만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뭐, 어느 시대든 어느 교회든 이런 도전이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아주 예수님을 굉장히 그 수준이 낮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쓴 이제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욱이 예표로 그림자로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시지 않았냐,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냐. 구약에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표로 예수님 예표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 그림자 되신 그 예수님이 그 실체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은 열등한 예수님보다 열등한 피조물이죠. 천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천사는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건 비교가 안 되지. 그런데 그때는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수준이 높은 존재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열등한 천사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을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거늘 하물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하신 말씀, 그 말씀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을 수 있겠냐? 열등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과 또 하신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가치 없게 생각하고 그런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좀 이렇게 확실하게 비교를 못했어요. 제가 비교를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지금 앞에 있는 말 앞에서 무슨 말을 했다란 말이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열등한 예수님보다 훨씬 모자란 인간인 선지자들이 예표로 말씀했던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구약에는 전부 예표로 말씀했는데 상징으로 말씀했는데 그걸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거라고요. 그게 1장에 있는 말씀이거든. 그러므로 이제 그러면서 2장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열등한 천사가 천사가 말한 천사가 그 여기 2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율법을 그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예, 율법의 그 목적이 되시는, 여러분 율법 자체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기능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능이지. 그런데 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그 말은 또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율법 지키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너무 필요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도움으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 말은 규모 있는 삶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또 사단한테 안 속기 위해서, 또 하나 뭡니까? 전도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우리를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대답을 하시옵소서. 우리 양목 장로님은 새벽기도 나오시고 힘나네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율법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사람 죽여도 된다는 거면, 심지어 사람 막 죽인 사건이 오대양 사건 아닙니까? 그게 구원파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왜냐? 우리 성공을 위해서, 또 흑암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이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불신자가 여러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감동받은 것처럼 감동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막 비난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을 다 주시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해도요, 여러분을 다 주시한다니까. 어느 날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받습니다. 그걸 간접 전도라고 그러죠. 어쨌든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주신, 예수님께 나가게 하는 그 역할만 하는 이 율법조차도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율법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 될 거 아니겠냐. 맨날 그냥 표류하다, 여기 뭐라고 그랬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게요 밑빠진 독과 같다, 이렇게 또 설명도 했더라고 보니까. 표류한다,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상황을 얘기도 하면서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지.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니 구약에는 예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방주로 설명된, 여자의 후손으로 설명된,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바라봤는데도 시대를 살렸는데, 이제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셨거든요. 성령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 백성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실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관심하게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 인생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그 말. 그러니까 율법과 비교를 하는 거고, 선지자들과 그 예표와 실체를 또 비교하는 거고, 그런 내용을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설명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확실하게 설명을 못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과 강단 말씀을 더욱 유념해야 된다. 유념해야 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마음에 담고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 복음에 순종한 많은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체험한 그 체험들을 그 증거가 있는데 성경에 확증된 게 있는데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직 구역 예배 안 드린 분들은 오늘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좀 이렇게 참고해서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뭐뭐 비교하는 거라고 마음이 안 놓이네 또. 뭐뭐? 예?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 그리고 신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고요. 열등한 천사가 주신 율법. 근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되겠냐 말이에요. 열등한 천사가 전달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비교한 거예요. 비교.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열등한 이런 율법이나 선지자들이나 예표나 그림자 이것도 순종 안 하면 사람들이 망했는데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진짜 오셔서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많은 체험을 한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 마음에 담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부터 우리 캡틴 유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깨달아지는 날부터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길래 저게 무슨 말인가, 저게 가능한 일인가 그랬는데 제가 그래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끝난 거 아니냐.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진짜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괜찮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부터 나는 자유하다. 이게 확실하게 와 깨닫는 거 있죠. 제 시간 편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 목사님 그걸 깨닫는 날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없어졌대요. 진짜로.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도 늘 문제에 빠지고 말이지 염려하고 흔들리고 표류하잖아요.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은 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뭐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얼마나 그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냐면 이렇게 또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2장이에요. 근데 2장 9절에 보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일시적이지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2장 9절 보세요. 2장 9절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권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권한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지.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한 분이에요? 열등한 분이에요? 우월하신 분이신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니까. 그래서 오늘 3장에 또 말씀하는 겁니다. 2장에도 말씀하고. 근데 예수님을 잠시나마 천사보다 조금 못한 분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아마 오해한 게 아닌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그걸 성육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보다 열등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 착각한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되죠. 여호와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인간으로라면 인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라고 그러거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유대인들도 착각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를 구원하고 뭐 어마어마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저게 무슨 메시아냐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보다 일시적이지만 못한 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나마. 그러니까 아마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본론에 보니까 첫째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는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나온 겁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11절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구원받은 우리나 예수나 다 한 근원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어렵지 않죠? 네. 왜 예수님이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다 그렇게 착각이 될 정도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냐?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예수님이 오셨냐?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일시적으로 못하게 열등하게 그런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있다란 말이죠. 여기 11절 13절에 보니까 한 근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나 우리 성도나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부른다?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다, 형제.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장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고,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장자고, 우리는 그 동생들이에요, 쭉. 여러분과 나는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 머리는 또 누가 더 언니일까? 누가 더 형일까? 또 우리 박형우 장님 그거 따질 거예요,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형제라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고,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1장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님은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다. 왜? 한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한 지체이기도 하지만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 아버지,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왔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래서 같은 다 형제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그러죠?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심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왜? 성령은 양자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법적으로 상속자가 됐어요. 후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아멘. 양자는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거든요. 양자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분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집을 나간 탕자는 그 축복을 놓친 거고 집에 있는 그 큰아들은 아버지께 자기 건데 바보같이 못 누리고 말이지. 동생 돌아와서 막 동생한테 송아지 잡아주고 잔치를 베푸니까 기분 나빠했잖아요. 자기가 자기도 아들인데 아버지 거 자기 건데 뭐 때문에 기분 나빠합니까? 우리가 그런 식이라 비교는 하고 말지 자꾸 열등감이 나가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축복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왜?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우리 이제 한 형제가 돼서 예수님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입니다. 몇째 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아버지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일곱 가지 축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자녀 된 축복을 정말로 누리셔야 됩니다. 일곱 가지 축복 있잖아요.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천사, 동원, 그리고 사단, 결박, 하늘 시민권, 세계 정복권. 뭐 그것뿐이겠습니까만은 요약을 하자면 일곱 가지로 요약을 한 거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같은 모양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14절 이하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됐어요. 한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된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은 모양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같은 모양을 입었다는 말인데 이 말은 말씀드렸죠. 성육하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하셨단 말인데 이 성육하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을 열등한 존재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선지자보다 못하구나.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오셔갖고 아, 배도 고파하시고 때로는 나사로를 보고 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저거 위대한 선지자 모세보다 못하구나. 왜냐하면 울고 배고파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하니까 선지자들보다 열등한 존재로 천사보다 모자란 존재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근데 예수님이요 우리와 같은 형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같은 근원에서 왔단 말이죠.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우리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같은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는 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지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죽일 수 없는 존재,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 인간하고 우리도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귀도 마찬가지, 천사도. 그래서 마귀를 가두려고 지옥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녀를 천국을 만세전에 준비하셨고요. 마귀 때문에 그 뭡니까? 지옥을 준비하셨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는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 선지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천사보다 모자란 존재로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일이 뭐죠? 사단의 일. 하는 일이 많지만 사단이 최고로 하는 일이 뭐예요? 지옥 보내는 거, 우리 지옥 보내는 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지옥 보내는 거거든. 맞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사망시켜버렸어요. 예수 믿는 자는 지옥 가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지옥 끌고 가는 건데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무기가 먹혀요? 안 먹혀? 안 먹혀요. 여러분, 총을 쏴도 안 죽는다면 총을 들이대도 두려워할 거 없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죽잖아요.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막 그럽니다. 뭐 물론 우리도 인간적으로 섭섭하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불신자는 그게 아니라니까. 공포에 떨고요. 누가 죽으면 뭐 세상 끝난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슬퍼하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 우린 천국 가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사단의 무기 지옥 보내는 걸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아멘? 그러므로 사단의 일, 지옥 가는 걸 멸하셨다 그 말이지. 마귀를 멸했단 말은 아니에요. 마귀는 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에서 어디 못 가게 하셨다? 지옥 못 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돼요. 죽었다가.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야 되잖아요. 죽으려면 육신이 아니고는 어떻게 죽어요? 물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예수님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아예 한번 크게 한번 알고 계신 분이 있나 없나? 뭐 하려고?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만 설명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그러면 전달은 누가 누구에게만 가능해? 인간은 인간에게만.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두 가지.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진짜 모르셨어요? 진짜 모르신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너무 유치해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려야 제가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면 저 이제 사표 내야 돼.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냐?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렇게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열등한 존재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저게 하나님이냐 메시아가 왜 저러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다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네? 오늘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단 종노릇 타는 죽음에 매여 죽음의 공포 이 공포에 그냥 그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그 사망에서 사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잠시나마 천사보다 못한 그런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잠깐 낮아지신 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다니까. 유대인들도요 감히 지가 하나님이래 이랬다니까. 망령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근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오신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 눌려서 사단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아까 또 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하나님 누군지 알려면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니까. 근데 인간을 왜 오셨냐? 전달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걸 계시 1법칙, 2법칙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천사를 위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여기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런 거지 천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사는 심부름꾼이라. 천사가 타락하니까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안 줘서 그냥 저주받고 지옥 가버렸어요. 우리는 타락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셨잖아요. 자녀와 종하고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말이지 천사를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러려니 하시네.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이때는 심각했다니까요. 이때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함께 고난을 받으셨다. 함께 고난을 받으셨다. 함께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고. 그러니까 모세를 더 위대한 인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힘 없이 끌려다니지, 딱이 맞지, 창에 찔리지. 물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더 우월한 존재로 볼 수밖에 없다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지불한 거죠. 지불.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 다 받으신. 예수님 왜 고난받으셨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원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죄가 있어야 무슨 고난을 당하지요. 벌을 받지요. 죄도 없는데 왜 벌 받으셨어요? 여러분과 내 죄 때문에. 그런데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못 박히니까 예수님을 착각한 거예요. 저게 무슨 저주를 받아서 저런 줄 알고. 별 볼일 없는 인간으로 취급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과 내가 당할 인간의 고통을 실제 체험하신 거예요. 실제로 체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첫째 이유는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은 것도 되지만 또 실제로 체험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4장 15절을 빨리 찾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죠? 예? 왜 채울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고난을 당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겠지만 실제 인간의 고통을 손수 체험하심으로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저렇게 내가 용서하고 축복했는데 왜 저렇게 맨날 실수하지? 여러분을 그냥 심판하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배고파했고 얻어맞았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심정을 잘 안단 말이에요. 네?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여자분들 잘 모르죠? 집사님 잘 모르시죠? 권사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방입니까? 현역입니까? 현역 갔다 오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생활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그래서 제가 우리 곽준모 군대 갈 때 거기 이제 군대 입대하자마자 정신없어 정신 바짝 차려라. 저는 진짜 막 죽어서 깨나고 정신없이 막 돌리더라고. 막 입대하자마자 부모랑 헤어지자마자 논산훈련소에서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심해라 기도 많이 하고 정신 바짝 차려라 큰일 난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랬더니 나중에 훈련 받다가 몇 주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누가 전화 연결을 해줘. 그런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았어요. 아빠 왜 이렇게 나한테 겁을 줘가지고 내가 아빠가 너무 겁을 줘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그러더라고. 요즘은 군대가 좋아졌어. 아 우리 때는 진짜 힘들었어. 그래갖고 나는 막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해라 그 말은 아니고 어려울 거니까 하나님 바라봐라 기도해라 그 말을 한 건데 막상 들어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힘들긴 하지만 옛날처럼 막 구타하고 때리고 막 정신없이 막 그런 군대가 아니라는 거 요즘에는. 승준아 알겠냐? 겁먹을 건 없다 요즘은.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니까 아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10살이 한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면 이해를 하잖아요. 자기가 근데 10살이 한 사람이 더 어렵게 한다며? 며느리한테? 그게 무슨 마음이 그렇죠, 장로님? 나 어려움 당했으니까 이거 안 갚으면 해야 돼. 그겁니까? 억울하니까 내가? 아, 그러면 안 되지. 자기가 그런 어려움 당했으면 그걸, 다 아니까 좀 더 잘해줘야지. 근데 사람 심리 희한하죠. 예수님은 왜 고난 당하셨냐? 힘이 없고 모자라서 고난 당한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의 그 고난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시고 본인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신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다고 단호하게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배고파 하셨고 매도 마저 보셨고 실수한 적은 없지만 실수하는 인간들을 많이 봤거든요. 눈먼 바디메오도 봤고 목공소 바깥에 일어나는 로마 군인들의 횡포도 보았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삶을 실제 하나님이시니까 다 모르는 게 없겠지만 다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은혜 보좌 앞에 나서 우리나 회개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 스스로 겪어보셨으니까. 겪어본 사람은 이해를 해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여러분 가난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런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심정을 몰라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자가 아니면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응?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고 또 하나 뭐요?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채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요? 담대히 나가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철판을 깔아야 돼. 얼굴 철판.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철판 까십시다. 네. 너무 체면 차리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 내가 오늘 이번 주에 범죄했는데 누굴 마음 아프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나. 이런 사람은 은혜 못 받아.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도 우리처럼 다 고난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뻔뻔하게 손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일부러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지.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나도 모르게 범죄한 사람, 범죄했을 때 우리는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주여, 오늘도 이 부족한 인간이 나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요. 아멘.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범죄하란 말 아닙니다. 그거는. 자, 히브리서 5장 2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무식한 사람, 또 뭐라 그래, 미혹한 자, 범죄한 자, 잘 넘어지는 자 다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멘. 예. 제가 좀 이 대인 기피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한 번도 반장을 안 해본 적은 없어. 고등학교 때. 근데 여자들 앞에 서지를 못했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진짜 이것도 안 믿대 이걸. 아 진짜 그랬어요. 막 떨려가지고 말도 못하고요. 그때는 막 괴로웠어요. 아 왜 나는 이렇게 바보같이 여자들 앞에 대화도 못하고. 근데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서는 내가 잘했거든요. 근데 맨투맨으로 얘기하면 얼굴 빨개지고 막 떨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사람 보면 두렵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감사해요. 두 가지 감사할 이유가 있어. 첫째는, 아니, 내가 너무 활달해가지고, 너무 막 사람들하고 대인관, 여자들하고 대인관계 좋으면, 내가 혹시 타락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너무 인간관계 좋아 보세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막, 어떤 분이 토하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런 청소년들을 제가 이해를 해요. 아, 제가 굉장히 고독하구나. 대인 기피증이 있구나. 왕따를 당하는구나. 무엇보다 제가 이해를 해요. 부끄러워하는구나. 혼자 뒤에 이런 소외된 사람 잘 챙기죠, 제가. 왜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지금은 다 치유됐습니다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의 오늘날 사역의 발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려움 당해보시니까 우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목공소 바깥에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 그 목수 밑에서 자랐잖아요. 목공소 바깥에 일어나는 거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거지가 무시당하는 거, 배고파하는 거, 로마군인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횡포 부리는 거, 그 목공소 바깥에 일어나는 걸 다 봤다고. 또 장례 행렬도 보았고요. 슬퍼 우는 사람들, 상주들이 뒤따라가는 거 다 봤다고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용납하세요.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그러면 많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열등한 존재로 그렇게 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또 우리와 같은 형제로 또 이렇게 고난받고 이런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1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자비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살아남을 자는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는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오신 이유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 또 뭐라고 그랬지? 그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이 충성스럽다 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피스토스란 말이더라고 보니까. 예? 신실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 우리가 순종하면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키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면 100%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느니라.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한 분이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야. 아멘. 이렇게 되신 이유는 자비하심 때문이다. 신실하심 때문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언약, 강단 말씀 잡고 기도하신다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우리 잠깐 통성으로 한 1분 동안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영원한 저주에서 사단의 종노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정말 예수님과 같은 형제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을 날마다 일마다 누리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수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